그리고 오늘 성서 공부도 약간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시다시피 홍두표 알렉시오 형제님 장례 미사가 잡혀 있어가지고요. 금요일 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 5분만 더 길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 탈출기의 송아지 이야기, 황금 송아지 이야기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산에서 죽은 줄 알고 아론에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렇게 아니 탈출하게 해주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인도해서 나오신 그 하느님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그 섬길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금덩어리를 금붙이들을 모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자체가 완전히 나쁜 것일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찾아감에 있어서 진정한 신을 찾아감에 있어서 이것저것 믿어가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으면서 결국 그 정수, 그 하느님이라는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종교를 찾아가는 초반의 모습, 종교의 혼합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모양은 황금 송아지였지만 어쨌든 백성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준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탈출기 이야기를 보면 그 자체를 완전히 우상숭배를 여기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야기를 후대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비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관점을 신명기신학, 그뭐 구약의 거의 주된 신학의 모습이 신명기 신학인데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 신명기 신학자들이 그 전승, 이 황금 송아지 전승을 보고 그들 나름대로의 비판을 다시금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살짝 걷어내 보면 그래도 그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단지 형상이 황금 송아지였다라는 게 조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왜그 하느님의 형상이 송아지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모양이 없으니까 그 송아지를 만들면 안 됩니까? 그냥 어쨌든 눈에 좀 보여야 되니까 어쨌든 좀 튼튼한 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송아지 모양으로 하면 안 될까요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는 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도 뭐 1번과 3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물질 세계의 어떤 것으로 또 인간이 정할 수 있는 이름으로 그 신을 갖다가 한정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형상에 인간의 신앙심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송아지를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그 황금소의 형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소를 보면 부유함,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옛날 시대는 더 강했기 때문에. 또 소라는 것이 많은 것을 주고 또 아주 귀한 짐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를 통해서 많은 물질들을 또 밭을 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물질들을 얻을 수 있는 거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 계속 풍요로움을 갖다가 어떤 재산의 불어남, 재물의 불어남을 갖다가 소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려 처음에 그 소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을 생각하다가 그 형상을 보면서 그 형상에 내가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 하느님이 그 처음에 당신 이름을 제시하실 때 어떤 특정한 고유명사를 부여하신 게 아니라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의 관념에 물질 세계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걸 이름 아닌 이름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신 거죠. 나는 이름이 없다라는 걸 나는 있는 나다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한다. 그 고유명사라는 것. 결국 그 인간의 언어잖아요. 그 언어 안에 하느님이 잡히게 될 때, 그 하느님의 무한성이 어떤 식으로든 훼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형상도 마찬가지죠. 송아지든 뭐든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결국 그 형상이 하느님의 그 무한함을 이렇게 제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수 있는 게, 그럼 저 십자가는 뭡니까? 그죠? 십자가라는 거, 어쨌든 형상이 그렇게 제약한다면 저 십자가는 형상도 우리의 신앙을 제약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그 십자가는 조금 다르죠.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어떤 영적인 개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구약의 형상들과 이 우리 복음의 시대, 지금 현대교회 안에서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구약의 정의의 하느님은 그 탈출기에서 이제 탈출기 십계명을 통해서 이 정의의 하느님을 깨닫게 됐죠. 이런 의미에서 그 신앙이라는 그 마음에서 기존의 무서운 하느님이 포함하고 있던 그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 무서운 하느님을 인간의 욕망대로 다루어서 그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계속 부풀리려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일정 부분 제거하고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하느님이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아무 맹목적으로 이렇게 뭐 재물이나 복을 쏟아주시는 분이 아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만이 그 부를 공평하게 나눠주신다. 이게 신명기 신학입니다. 뭐 한자말로 상선벌하기 신학이 신명기 신학인데요. 뭐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간에 지금까지는 좋죠. 그래서 그 욕망을 일정 부분 제거해서 그 욕망을 공평함, 정의라는 입장에서 다시 나누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 탈출기의 이야기, 구약 성서의 핵심인 이 십계명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도, 정의의 하느님으로 하느님을 찾으려는 시도가 나중에는 선민사상 안에서 유다라는 민족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하느님의 신앙 안에 이방의 종교가 스며들어오긴 한 거죠. 그 유다교 안에 어쨌든 뭐 황금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또 이동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성소 자체도 그 모양이 시리아 페니키아 이방 신전의 모양을 따고 있고 앞에 기둥들도 그 성막 앞에도 기둥들도 이렇게 세워놨었거든요. 그런 것도 가나안 신전의 그 모양을 따고 있는. 그래서 그 이방의 종교가 여러 가지 어떤 벤치마킹되어 있는, 그래서 스며들어와 있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의 물질 숭배가 유다교 안에 결국에는 자리 잡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걸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신앙 안에서도 이 감각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심해지면 신마저도, 내가 믿는 신마저도 인간은 자신의 감각 안에 그 신을 넣으려는 욕망을 가집니다. 그 물질의 형상 안에, 또 내가 지은 이름 안에 신을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 유혹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상숭배는 특정한 어떤 신이나 종교가 아니라 다름 아닌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고 그 욕망의 실현을 위한 재물을 숭배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이런 물질에 대한 욕망이 더 크다면 그 사람은 사실 하느님을 섬긴다면서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의 신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치장되죠. 그리고 금 같은 것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는 풍요의 상징으로 신이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서 끄트머리에 백성들을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라고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흥청거렸다라는 이 동사적인 표현은 사실 원문에 비슷하게 표현하면 성적으로 문란하게 놀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자신들이 신전에서 남창과 여창들과 함께 놀던 모습대로 놀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러한 남자 여자의 성교 자체가 하늘을 자극해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해서 그 해 소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자극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전에서 이런 일이 집단적인 성교 행태가 대단히 뭐 자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꾸준하게 이루어졌고 그 모습을 유다인들이 보면서 사실 뭐 이렇게 따라 하고 싶었겠죠. 그런 모습들을 하고 싶은 것들대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서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라고 한글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부드럽게 번역한 것이고 히브리 원문에서는 사실 송아지 새끼 뭐 이런 욕이 담겨 있는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유다 민족과 하느님과의 그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 믿음 안에서의 우리 인간들의 그 부족한 모습들, 불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인간과 하느님의 긴 줄다리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믿는다면서 벌써 이제 따로 욕망대로 놀고 싶은 모습, 그죠? 어쨌든 뭐 성적인 표현도 나옵니다만 성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욕구라는 것을 잘못 다룰 때 욕망이 되는 거지, 욕구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죠. 잘 다루면 충분히 건강을,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잘못 다룰 때, 문란하게 다룰 때, 뭔가 복잡하게 다룰 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구약이 끝날 때까지 유다 민족은 하느님을 상대로 이 줄다리기를 이어가죠. 근데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것이 인간 삶의 모습이고요.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하면서 계속 하느님께 다가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을 위해서 모세는 기존의 계약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제 이게 훼손됐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돌판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깨버리고 다시금 산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계약판을 받아서 내려오죠. 자, 34장 5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야훼라는 이름을 다시 선포하시면서 공식적인 계약을 다시 맺는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다시 한번 밝혀주면서 그 앞에서 첫 번째 계명 받기 전에 이름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그 절차를 다시 밟는 거죠. 너희들이 이 절차를 더럽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이 절차를 밟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갱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계약을 맺는데요. 34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같을 수 있겠지만 하느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언급하시는 계약의 모양은 20장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사뭇 다릅니다. 이게 34장 10절에서 28절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4번부터 10번까지의 사회적인 문제도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보다 하느님을 섬겨야 된다는 경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1번부터 3번 이야기를 거의 다 해버립니다. 4번부터 10번까지는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12장에서 14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려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은 질투하느니 그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라고 아예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계약도 맺지 말고 그냥 싸그리다 죽여버리라는 얘기를 하지만 여호수아기를 보면 들어가서 전투도 치릅니다만 중간중간에 그 민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출기가 시간상으로 앞섬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여호수아기에서는 탈출기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의 이야기인 듯 하지만 편집은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기억을 하면 좋고요. 어쨌든 파스카를 비롯한 축제 규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첫 번째 갱신 작업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의 1, 2, 3번까지만 언급되었다라고 여기서는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20장보다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하느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종교의 경신내적인 관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아마도 20장에서 설명하는 저자보다는 여기서는 이 34장의 저자는 훨씬 사제에 가까운 사람이 이 부분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35장 4절에 40절 마지막입니다. 탈출기. 성막에 대한 규정대로 성막을 바치고 봉헌합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나왔던 성막에 대한 규정대로 모세와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서 그 성막을 하느님께 성전을 봉헌한 첫 번째 성전입니다. 실질적으로 봉헌을 하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을 최초의 성전을 여기지만 실질적인 첫 성전은 이 성막입니다. 천막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동식 성전을 완성해서 백성은 하느님과 함께 광야 생활 40년을 이어나가고요. 이 40년 동안 함께했던 이 이동장막은 솔로몬 왕이 그 건축물로 성전을 지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다인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는 광야 때는 이걸 이고 치고 다녔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어느 특정한 성소에다가 이제 이동 성막을 고정시켜서 이 속에서 제사를 지내죠. 가장 성전 이 이동 성막을 가장 많이 두었던 장소는 실로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뭐 사무엘기 보면 사무엘과 스승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엘리인가요? 그 사람들이 실로에서 살았다라는 기록들이 잘 나옵니다. 어쨌든 성막 성전은 40년 광야 생활의 상징이자 핵심입니다. 광야의 성막 생활 동안 하느님은 히브리 백성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데 4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에 보는 앞에서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서 자리를 잡았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의 낮에는 뜨거운 해를 막아주는 구름으로 계시고 해가 떨어지고 갑자기 추워지는 밤, 건조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추워지지 않습니까? 밤에는 온기를 가진 불기둥으로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말은 하느님이 언제나 히브리 백성을 보살펴 주셨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성막과 함께 히브리 백성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탈출기가 끝나고요. 레위기를 살짝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 5분, 4분 정도만 레위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 레위기라고 하시면 아주 세상에서 어쩌면 성서 책 가운데서 제일 재미없는 책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책들이 거의 그러하듯이 레위기는 탈출기 바로 다음의 책이고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세가 적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빌론 귀향 사례가 끝난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과거에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 사례에서 해방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해방자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께 받은 선물을 제사를 통해서 인정을 드리고 사제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섬기고 또 삶의 용서를 통해서 제사라는 그 경신대 안에서 용서라는 의미를 넣어서 용서를 통해서 늘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어야 된다는 게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게 레위기의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일에 앞서 계약에 충실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즉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데 이 요구가 레위기의 진정한 핵심이자 레위기의 존재 이유입니다. 단지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엄청 귀한 이야기를 지금 교회의 성사의 정신을 사실 그 성사의 근본적인 정신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인데요. 이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단지 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제사와 삶의 동시성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레위기가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진정한 존재 이유입니다. 무서운 하느님의 시대 때는 제사만 잘 지내면 돼요. 그러니까 사제든 왕이든 그냥 황소 한 마리 끌고 와서 그냥 하여튼 큰 제물만 바치고 나면 내 죄는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왔더라도 다 용서를 받는, 내가 잘못했다 표현 안 하더라도 그냥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바치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사만 잘 바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제사를 삶 속에서 살아라. 레위기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사를 끝나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그 제사를 바치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하느님의 시대 때는 제사의 규정, 그 규정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만 바쳤다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끝이 나니 그 제사를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레위기가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교회의 성사의 근본 정신이고 이 근본 성사의 정신의 뿌리가 구약의 레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사를 살아야 되는지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경신례를 세심하게 봉헌하는 데만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생활하고 실천할 때 그 제사를 너희들이 완성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체성사만, 고해성사만 수없이 모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 모신, 내가 그렇게 보았던 고해성사, 성체성사의 정신에 너희들의 삶 속에서 살 때 그 성사를 너희 안에서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정신의 시작이 바로 레위기가 되죠. 이처럼 구체화된 거룩함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윤리 전체 기본명령,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레위기 19장 18장의 명령을 알아듣게 되죠. 하지만 이웃이라는 개념이 구약과 신약에서 차이가 난다는 게 바로 신약과 구약의 결정적인 그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레위기가 이처럼 중요한 책이면서도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문장 안에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